우리가 보통 뼈가 부러지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찍어보죠.
그러면 그 부러진 뼈의 단면이 화면에 딱 보이고 의사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거든요. 우리는 사실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깔끔하고 눈에 확 보이는 가시적인 진단이나 해결책을 원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매뉴얼대로 딱딱 떨어지는 해결책을 바라잖아요.
네. 하지만 인간이 겪는 고통이나 사회적인 수치심, 그리고 우리 그 무의식 밑바닥에 깔려 있는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순간 이 엑스레이 기계는 완전히 먹통이 되어 버립니다.
진짜 진단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냥 던져지는 셈인 거죠. 어디가 부러졌는지,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매뉴얼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볼 자료는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분석 내용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네,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 목표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고대 문헌을 문학적으로 감상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오래된 텍스트가 어떻게 사회적 지위를 완벽하게 상실하고 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른바 사회적 죽음을 겪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궁극적인 생존 매뉴얼로 작동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종교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든 아니면 단순히 팍팍한 현대사회에서 스펙 쌓기에 지치고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시든 간에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심리적 통찰은 진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 분석 자료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잘될 거다 이런 식의 값싼 위로를 절대 던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인간이 겪는 고통, 잃어버린 명예, 그리고 가장 통제하기 힘든 죽음의 공포를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인 철학적 구조로 묶어서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돌파구를 만드는 첫 번째 방식부터가, 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저는 데실바 박사의 자료를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일종의 텍스트 해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텍스트 해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게 구약 성경의 시편 8편을 다기 주잔의 논거로 가져오는데 이걸 원작자의 의도대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비틀즈의 원곡을 가져다가 가사의 단어 하나를 묘하게 비틀어서 완전히 다크하고 새로운 사이버펑크 리메이크 곡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리메이크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원곡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원래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장엄한 찬양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나 인자는 어떤 특정한 영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신이 창조한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세상을 돌보는 역할을 부여받은 인류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찬가였습니다.
아, 인류 전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보편적인 인류의 노래에서 인자라는 단어에 확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예수가 스스로를 지칭할 때 썼던 타이틀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단어죠.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향해 부르던 노래를 예수라는 단한 명의 특정 인물의 서사로 완벽하게 덮어 씌워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저자의 천재성 혹은 방금 말씀하신 해킹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72역이라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번역본을 쓰고 있었다.
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시편 8편은 신이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조금이라는 단어는 공간이나 계급의 정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서열이네요.
그렇죠. 천사라는 영적 존재보다 인간의 지위가 약간 낮다는 그런 수직적인 서열을 뜻하는 게 명확했습니다.
군대로 따지면 천사가 인간보다 반 계급 정도 높다. 이런 공간적이고 상태적인 의미였군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틈새가 생겼다는 거죠.
번역 과정에서 72역은 브라큐티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공간적인 의미의 약간 낮다로도 쓰이지만 시간적인 의미의 잠시 동안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이중적인 단어였습니다.
와, 그 이중적인 뉘앙스를 파고들었군요.
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간적 뉘앙스를 아주 날카롭게 낚아챈 거죠.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게 하셨다. 이 시간적 해석을 적용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인류의 지위에 대한 정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예수라는 신적 존재가 잠시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낮은 상태로 내려왔다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아주 역동적인 시간적 서사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고대 언어의 번역 차이를 이용해서 전혀 새로운 신학적 내러티브를 창조해낸 거네요. 진짜 해커 맞네요.
그렇죠.
하지만 텍스트를 그렇게 창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쳐도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절대적인 리더라면 굳이 왜 잠시 동안이라도 낮아져야 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막 슈퍼히어로처럼 처음부터 천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레이저 쏘면서 화려하게 등장해가지고 모든 적을 박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구원자답지 않나요? 굳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수치를 당하고 죽음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논리가 선뜻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의문이 바로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도 똑같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은 범죄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느냐는 조롱이 끊이지 않았죠.
아, 당시에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2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를 펼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다.
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하다라는 그리스어 텔레이오오의 고대적 뉘앙스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완전하게 고친다라고 하면 보통 스마트폰에 버그가 생겨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결함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부러진 뼈를 깁스해서 맞추는 식의 어떤 결함 수리를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개념을 고대 지중해 세계에 대입하면 완전히 핀트가 엇나갑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심은 결함인 물건을 고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어떤 존재가 자신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 즉 완성된 단계에 도달하는 발달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 발달 과정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 고대 신비 종교의 입문자가 여러 난관을 통과해서 마침내 최종 의식을 치르고 비애를 전수받는 것, 혹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제사장들이 복잡하고 힘든 정결의식을 모두 마치고 마침내 공식적인 임명식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고대인들이 이해하던 완전해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어떤 형벌이나 불운의 결과로 생긴 버그가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걸 현대 비디오 게임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진짜 이해가 빠릅니다. 게임 캐릭터가 적에게 맞아서 체력이 깎이고 고장난 상태를 고통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캐릭터가 자신의 최종 형태, 그 파이널 폼으로 각성해서 세상을 구하는 궁극기를 쓰려면 반드시 피를 깎아가며 깨야만 하는 최고 난이도의 필수 퀘스트가 있잖아요. 큐브리서는 예수가 겪은 고통을 바로 그 최종 형태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퀘스트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를 당시 청취자들의 현실에 적용해보면 이 메시지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땠길래요?
1세기 로마 사회는 명예가 곧 생명이고 돈이던 철저한 명예와 수치의 문화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웃에게 조롱당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이른바 사회적 죽음을 겪고 있었거든요.
진짜 끔찍했겠네요.
이들은 매일 밤 우리가 신에게 버림받은 건 아닐까, 이 길의 끝은 결국 파멸 아닐까 하면서 극심한 회의감과 공포에 시달렸을 겁니다.
와,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외치는 셈이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끔찍한 수치심과 고난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닙니다. 신이 여러분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리더인 예수가 최종적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갔던 정확히 그 궤도 위에 여러분이 제대로 올라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뼛속까지 차오르던 수치심을 단번에 자부심으로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프레임 전환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프레임 전환만으로 끝났다면 이 텍스트가 생존 매뉴얼 수준까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고통의 정당성을 깨달았다고 해도 정작 그 길을 이끄는 리더가 자신들과 뚝 떨어져서 저 높은 곳에서 팔짱만 끼고 있다면 추종자들은 결국 지쳐서 이탈하게 되니까요.
나 혼자 고생하는구나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리더와 추종자 사이에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연대를 증명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구약성경을 과감하게 재조립합니다.
그게 분석자료에 나오는 시편 22편이랑 이사야 8장을 끌어온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편 22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라는 구절, 그리고 이사야 8장에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라는 구절을 가져오거든요.
원래는 다른 사람의 말이었죠?
원래 이 구절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시인이나 예언자의 말이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예수의 입을 통해 직접 선포되는 말로 싹 세팅해버립니다. 예수가 현재 고난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향해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자녀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이 지점이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인데요. 당시 세네카나 아라투스 같은 로마의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들도 인류애를 논하긴 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우주적 이성에서 나온 형제다, 이런 멋진 말들을 했죠.
철학적으로 고상한 접근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사가 말하는 연대는 그런 고상하고 추상적인 철학적 형제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 로마 사회에서 완전히 루저 취급을 받고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 찍힌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사회의 밑바닥이었죠.
그런데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최종적인 리더가 그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직접 내려와서 사람들의 어깨에 동무를 하면서 이 사회적 쓰레기 취급받는 자들이 내 친형제고 내 여동생들이다. 나는 이들과 엮이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우지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자가 천한자와 자신을 동등하게 묶는다는 것은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이죠.
완전히 사회적 금기를 깨는 거네요.
저자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보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리더가 너희의 그 비참한 꼴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 리더를 배신하고 도망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거죠.
와, 배신할 엄두가 안 나겠네요.
추종자들의 마음속에 슬금슬금 피어오르던 배교의 유혹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벽을 친 셈입니다.
진짜 꼼꼼하게 빌드업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고통을 영광의 궤도로 재해석하고 리더와의 철저한 연대를 확인시켜주는 이 모든 정교한 작업들, 이 거대한 빌드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단지 우리 함께 꽁 참고 견뎌보자, 이런 감정적인 위안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게 끝이 아니죠. 데실바 박사의 분석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인간을 노예처럼 올가매고 있는 궁극의 적,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파괴하기 위한 아주 거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 대목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철학의 이상과 유대 기독교적인 영적 전쟁의 세계관을 어떻게 충돌시키고 또 융합하는지 보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어떻게 충돌하나요?
당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최고의 롤모델로 삼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고도 의연하게 독배를 마셨잖아요.
유명한 일화죠.
에픽테토스는 진정한 영웅이란 소크라테스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서 추종자들에게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도덕적 모범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아, 철학적인 깨달음을 통한 공포의 극복이군요. 죽음 그거 사실 별거 아니니까 쫄 좀 알아, 이런 식의?
맞아요.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런 철학적 체념이나 도덕적 모범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음을 직면한 것은 단순히 추종자들에게 나처럼 용감해져라 라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였나요?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자, 즉 악마를 직접 처부수기 위한 물리적이고 우주적인 전투였다고 선언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영웅이 개인의 내면적 평정을 이룬 철학자라면 히브리서의 영웅은 포로 수용소의 문을 직접 부수고 갇혀있던 노예들을 꺼내서 해방시키는 우주적 전사인 것이죠.
야, 저는 이래 뭐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개념이 2000년 전 로마 압제하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면 보통 나이 들어서 병에 걸리거나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상상하시잖아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죽음의 공포는 그렇게 얌전하게 먼 미래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일상 전체에 항상 창백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삶의 거의 모든 강박적인 행동에 기저의 그 공포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그렇게 끝없이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타인의 평가에 목을 매고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지 못해서 맨날 불안해할까요? 결국 내 통장 잔고가 비고 사회에서 잊혀지면 내가 생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즉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이잖아요.
생존 본능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불확실한 삶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통제해보려는 그 지독한 완벽주의 역시 결국 이 끝이 정해져 있고 그 너머에는 통제할 수 없는 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고대인들은 그 불안감이라는 목줄을 악마가 쥐고 있다고 본 것이죠.
아, 악마의 목줄.
네. 예수가 죽음의 공포라는 그 핵심적인 목줄을 끊어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공포가 제거되었으니 그보다 하위 개념인 외부의 억압들, 뭐 명예가 깎이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조차도 더 이상 이 사람들을 통제할 무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울 게 없겠네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자들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유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자유, 그야말로 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포가 없으니 세상 누구도 나를 쥐고 흔들 수 없다. 정말 짜릿한 해방의 선언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구조적으로 아주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요. 예수가 십자가라는 퀘스트를 통해서 죽음을 이겼고 악마의 목줄도 박살냈고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자, 미션 클리어. 모든 게 끝났잖아요.
네, 1차적인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런데 데실바 박사의 분석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굳이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아니, 최종 보스가 쓰러졌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대제사장이라는 브로커 역할이 왜 아직도 필요한 거죠?
전투는 끝났을지 모르나도 그 해방된 자들이 최종 목적지인 하늘의 영광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일상에서의 기나긴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세기 로마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던 후원자 시스템을 알아야 해요.
후원자 시스템이요?
네. 당시 로마에서 능력 있는 후원자는 단순히 가난한 고객에게 돈이나 빵을 쥐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강력한 후원자는 자신의 고객을 더 높고 거대한 권력자, 궁극적으로는 황제나 신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접근 권한, 즉 액세스를 열어주는 중간다리이자 완벽한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을 뜻하는 폰테펙스라는 단어 자체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백악관 집무실 한가운데로 나를 밀어넣어줄 수 있는 최고위급 로비스트나 내부저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완벽한 제사장, 즉 신실한 브로커에 대한 갈증이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갈증이 심했나요?
기원전 2세기경에 부패할 대로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이 엄청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사회문서의 배경이 되는 쿰란 공동체 같은 곳으로 숨어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대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대안을 찾은 거네요.
네. 레위의 유훈 같은 고대 문헌을 보면 언젠가 태양처럼 빛나며 죄를 끝내고 신의 낙원문을 직접 열어줄 완벽하고 의로운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아주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죠.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이상적인 대제사장의 이미지를 그냥 예수에게 갖다 붙인 건가요?
아닙니다. 저자는 사람들의 기존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요.
어떻게 갈아엎었죠?
기존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갔고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계속 교체되어야만 했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직접 제물로 바쳤습니다. 게다가 땅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에서 임기도 없고 후계자도 없이 영원히 그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한다는 아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브로커의 개념을 창조해낸 겁니다.
와, 영원한 로비스트. 게다가 이 브로커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매력이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우리와 똑같이,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끔찍한 유혹과 시험을 직접 몸으로 겪어봤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극심한 고통이나 유혹을 100% 공감하는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구름 위에서 금수저를 물고 펴놔가지고 흙수저들의 삶이 참 고단하겠군 하면서 피상적으로 동정하는 로비스트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저 밑바닥 슬럼가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구르며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는 뼈저린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 세포 하나하나로 기억하고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된 조력자라는 의미거든요.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 수신자들에게 이 사실은 단순한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생명줄이요?
네. 예수는 그들이 앞으로 마주할 그 어떤 위협이나 끔찍한 고문보다도 훨씬 더 깊고 잔혹한 바닥을 이미 통과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이 편지를 듣는 이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아, 내가 어떤 곤경에 처하더라도 저분은 내 처지를 완벽하게 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가 견뎌낸 그 모든 끔찍한 과정들이 결국 오늘 흔들리고 있는 나를 돕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보다 더 강력한 신뢰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파헤쳐본 데실바 박사의 히브리서 분석 자료는 우리가 서도에서 이야기했던 그 진단학적 엑스레이가 고장난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고난을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필수 궤도로 재설경하고 온 우주의 리더가 사회의 밑바닥들과 맺는 파격적인 연대를 확실하게 증명해냈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인들의 삶까지도 강박과 불안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선언했고요.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의 고통을 뼛속까지 이해하며 돕고 있는 궁극의 브로커를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패키지네요.
2000년 전 수치심에 떨던 이들에게 제공된 이 생존 매뉴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철학적, 심리적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외부의 끔찍한 압박에 시달리거나 내면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이 고대 문헌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고통의 진흙탕 속에서 결코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그 길을 완주한 자가 흔들리지 않게 놓아주는 다리가 있으니까요.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궤도를 확 흔들어 놓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뭘 상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해 타인의 시선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끊임없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내 삶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그 서늘한 불안감이 오늘 밤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해방감이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실패와 고통이 우주적인 리더와 연결된 영광의 궤도이며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이미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이 징발해버린 내일 당장 당신의 삶에서 어떤 새롭고 담대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내일 하루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